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진정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되 하나님 저희들 마음대로 사사로이 저희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정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온전히 분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 시간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죄를 졌었거나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만큼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모세하면은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모세하면은 율법의 수여자여 율법의 그 자기들의 지도자, 율법의 지도자, 율법을 자기들한테 수여한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모세는 그들의 추앙과 추앙의 대상, 존경의 공경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예고받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도 아론과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라. 이제 죽어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4절이죠. 이는 이유입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20장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회중이 분쟁을 했습니까? 그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반복되지만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만 계속해서 리스트로 열거하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단순히 모세랑 아론에게 대한 어떤 도전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건. 그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에 모으라고 하면서 명령하여 물을 대라. 너희는 반석에 물을 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냥 물을 내게 하라고, 물을 내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면 됩니다.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아론과 모세가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라. 이건 뭐냐면 혈기를 부린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혈기를 부린 거죠. 우리가 내랴.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왜 자기가 냅니까? 그러니까 혈기를 부린 거죠. 그 혈기를 부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여기서 보면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여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고 화를 내고 반석을 두 번 칩니다. 혈기 부린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물을 내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높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요, 능력이요, 또한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그런, 원래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전가돼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래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게 민수기 20장에 나왔다는, 민수기 20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우리가 읽었던 27장 1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신광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회중이 다툴 때, 싸울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회중이 분쟁했습니다. 누구랑 분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적대적인 거죠. 그리고 누구하고 다툽니까? 지도자하고 다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하고 다툽니다. 그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회중이 분쟁하는 거, 다투는 것은 단순히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어떤 영어 성경은 rebellious, 반영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disobey,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셨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평신도나 일반 백성들이나 지도자나 다 죄를 저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다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그런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 반역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광에서 진멸시킵니다. 전멸시킵니다. 모세도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차별화되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를 대는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도 천국에 갔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았지만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받지는 못한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이끌어왔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은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도 또한 사람이었고 그도 실수하고 죄짓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도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공의로는 하신 하나님은 그가 지도자건 일반 백성이들 간에 죄에 대한 그런 징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모세가 받았던 징벌과 같은 징벌을 받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그 민숙에서 사라져간 그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런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런 백성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용서를 해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 그 죄가를 또한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 백성들이 분쟁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근데 진정 백성들이 분쟁했을 때가 또 언제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막 거기서도 난리가 납니다.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하면서 이 땅이, 너가 인도한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을 때, 그리고 점점은 그 땅이 안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막 그 악평을 하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대상해서 모세를 대상 모세 아론에 대항해서 막 말하고 막 그들이 정말 악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와서, 특히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떤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려 하고 거기서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막 그들에게 막 아우성치면서 분쟁하고 다툴 때 오히려 모세와 아론도 휩싸입니다. 그 분쟁이 휩싸입니다. 그러나 가데스바니에서 백성들이 메뚜기하고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하면서 막 그 자기들이 탐지했던 그 땅을 10명이 정탐꾼들이 막 악평을 했을 때 갈렙은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분쟁과 다툼과 사람들의 소용돌이와 그 모든 분쟁을 그 상황에서 잠재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wholeheartedly he followed me with all his heart he followed me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순종을 통한 순종과 수반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거기에 몇만이 있습니까? 남자만 6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자, 어른, 노인들, 아이들까지는 수백만이 있어요. 그 수백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악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심히 돌로 던져서 그 정말 모세와 아론에게 돌로 던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물론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갈렙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 다 으쌰으쌰하고 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할 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 분쟁할 때 사람들이 분쟁할 때 그들의 고백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분쟁이 또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분쟁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쟁했을 때 우리가 물을 내라 하고 굉장히 이건 불신앙적인 말이죠.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앙적인 말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징계로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건 지도자가 아니건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김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를 내고 노를 바라거나 분노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혈기를 내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는데 따르는 대로 방해 요소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 앞에서 모세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시지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도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수여한 율법의 수여자였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과 후는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실은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모세가 해야 할 그런 부분적인 역할들 그리고 그 이후에서 천국이라고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또 여호수아와 더불어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분기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에는 그런 어떤 차별화되는 시각으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세의 죽음을 예고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들의 삶도 돼야 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능력, 그의 성호,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럼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모세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열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영성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그에게 붙어있고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따를 때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의 존귀하심, 그의 영광, 그의 거룩하심,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에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기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요? 모세가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저에게 제2의 기회를 주세요.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어떻게 거기를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항변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그 뜻에 그냥 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대신해서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달라고, 오히려 그 목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십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인간의 한계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후계자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그런 양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지도자가 실패했다고, 불순종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후계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서 보면 이 후계자, 모세 후계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이 후계자, 지도자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이 선택하거나 사람으로부터 그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안이 없습니다. 진정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퀄리파이가 된 정말 자격이 있는, 물론 자격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세우심을 받은 자가 될지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은 뭡니까? 성령이 머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런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성령이 그 안에 항상 머무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이 머무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그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하나님의 머무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자격. 자, 보십시오.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일곱 집사를 택했을 때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거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안수라는 건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승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커미션한다는 거죠. 그에게 위탁해서 그에게 권위를 주고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 종기라는 말이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면 뭐라고 되냐면 authority, 권위, 권위를 그에게 준다, 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권위란 뭐냐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종기는, 내 권위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종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권위는 그 자신이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이제 그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죠. 안수를 통해서 그 권위를 그에게 위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의 목전에서 회중 앞에서 위탁하여 그 권위를,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종이 뭡니까? 진정한 복종은요, 사람이 교체되기 때마다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복종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복종을 철저히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한테는 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건 복종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모세를 두려웠던 것처럼 당신을 두려워하겠고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다 죽이겠다, 백성들이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종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 11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진정 모세라는 사람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사실 인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왜 모세에게 순종합니까? 그들의 권위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할 때 모세에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간 지도자한테 순종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세워서 결국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권위를 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영이 충만하고 안수하고 그에게 위탁해서 권위를 부여해서 너의 그런 권위를 주고 돌려서 그 모든 이유는 백성이 그들을 따르게 하는, 백성이 그들을 쫓는, 백성이 그들을 복종하는 그런 자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운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는 후반기 사역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세가 하고 약속의 땅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시점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이런 어떤 분기점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순종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면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모세에게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사람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 지도자한테도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 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특징이 있어요.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이스라엘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여기서 이제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앞에 그가 여호수아가 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림의 판결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제비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 앞에 물어서 이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우림의 판결로 여 앞에 물을 것이다. 그리고 것이며 그만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결국 엘르아살의 말을 그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엘르아살의 말은 자기 인위적인 말이 아니라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제사장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국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엘르아살부터 받은 그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인위적으로 여호수아 자기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출입하는 것, 들어가고 나가는 것, 모든 행동 거지에 있어서 철저하게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의 앞에 물을 것이며 결국 그가 말을 따라 그 말을 받아서 그의 말을 따라 온 백성이 다 진행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건 온 백성이건 온 회중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지금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완성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쫓아가라 사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엘르아살을 왜 줬어요? 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결국 그 말씀을 받은 자 여호수아가 결국 백성들 이끌어가라는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다 이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엘르아살 다 인간 지도자죠. 한계가 있습니다. 계시말을 계시의 완성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엘르아살이라는 이런 제사장으로부터 운명과 여기 우리임의 판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계시에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님, 완성자이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가 할 수 없었던 것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실현됐고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쫓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요, 신자의 순종의 삶이요, 신자가 승리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영적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룰 때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쫓아가는 삶이, 그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중에 포로 이후에 그 말이 바뀝니다. 예슈아라는 말로 바뀌어요. 히브리 사람들 여호수아 예슈아.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이 헬라어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어로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예슈아라는 말이에요. 예슈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 이제 그 말이 바뀝니다. 여호수아에서 예슈아 했다가 이제 예슈아 뭐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슈아나다. 여호수아를 말하고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말이 흔한 말이죠. 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 예슈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말이 그냥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라고 그리스어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에 완성된 자이신 그분을 따라서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가는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승리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영적 전쟁에서는 그들의 힘이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다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용병술이 있겠습니까? 무슨 뛰어난 지략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전투에 능한 군사들입니까? 뛰어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입각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막 우박도 떨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승리보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다시 한번 영적인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이전에 애굽이라는 땅이라는 것은 죄악된 삶에서 그 죄 안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죽은 자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죽은 자를 꺼내주셔서 광야에서 행진을 합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1세대는 다 거기서 다 엎드려 죽고 2세대가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고, 하나님 결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요, 민수기에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 잘 순종을 못했어요. 나중에 이 세대들이 좀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했죠. 그러나 그 순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가 어떤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주고 광야에서 여정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서의 한계점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어떤 역할의 한계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그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앞장선 찬양같이 예수 우리의 앞장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서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고 따라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하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 들어올 때 분쟁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시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온전히 믿음을 쫓고 오히려 소용돌이치는 분쟁하는 그 사람들을 잠재우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과연 믿음의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분쟁과 어려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잠재우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쫓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 계시의 말씀만을 쫓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